저는 젊은 날 저들 청년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장 불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자랐던 곳에서는 격언처럼 들리는 말이 예수쟁이하고 빨갱이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어쩌면 크리스천의 삶을 보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보이고 들렸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어떤 영광일까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즉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걸 메가 솔루션이라는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신앙 안에서 오는 맞을 수밖에 없는 역경 가운데 우리는 그 거친 파도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키는 뭘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런 메가 솔루션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은 날 혁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학과에 갔어요.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공부를 10년 했습니다. 언론사에 들어가서 정치부 기자를 10년 했어요. 사회부 기자 10년.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이 부조리한 세상, 타락하고 돌이킬 것, 그런 돌이킬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정치라고 믿었어요. 권력인 줄 알았어요. 권력을 가지면 문제를 뿌리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싶었다면 그분은 이런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그 백성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천년당을 하나 만들어서 당수에 취임하시고 로마 압제에 항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혁명을 이루었겠죠. 왕이 되었겠죠. 그러나 왠지 그분은 권력의 길로 가지 않고 권력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 어느 누구도 그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백성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본인들이 3년간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지금 이 기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두고두고 올 믿음의 세대들에게 제발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 본질적인 키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이 특별한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날마다 듣고 믿음이 결단되면 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뀌었고 그 문제에 맞닥뜨리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바꾸기에 앞서서 나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들이 우리를 편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종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뒤흔들어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게. 뭘 믿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종교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은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뿌리째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종교 이상이라는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예수님이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직접 보내셨다는 것. 그걸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처럼 생겼는데. 우리처럼 호흡하고 우리처럼 웃고 울고 우리처럼 감정의 때로는 폭발도 보게 되고 분노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그 상인들도 뒤집어 엎으시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요. 그래요. 그분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졌다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분은 full humanity와 full divinity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간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겪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인간만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창세기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치 비밀의 열쇠가 생긴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경직 목사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찾아온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평생을 목회하신 분, 그렇게 평생 신앙을 지키신 분이 평생 신앙을 지켜야 할 후배 목사들에게 해준 가장 절절한 충고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런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내 믿음에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알고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또 심지어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단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빗나간 믿음이라도 잘못된 믿음이라도 믿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해로운 믿음이라도 갖기 시작하면 말릴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이란 예수님께 기초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태초부터 말씀이신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말씀의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광이 드러나신 분, 그분을 아는 믿음, 제대로 아는 믿음, 바른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뚫고 나갑니까?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립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정말로 진정한 해결책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문제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보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보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90% 해결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복을 입혀서 하나가 됩니까? 군대처럼 하나 되게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한 은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에 닥칠 때마다, 교회에 닥칠 때마다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한번 그냥 마주보고 웃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둘이 웃기만 해도, 둘이 손잡고 한번 웃기만 해도 문제는 이미 지나가고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됨이 굳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저 동성에 관한 집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 증언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75%가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왜 그들이 그렇게 빠졌는지 보면은 다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뿐이겠습니까?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폭력적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중독에 빠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다 어쩌면 결손 과정에서 자라서 그들 자신도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고 왜 이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사랑, 거짓된 약속, 거짓된 쾌락 그리고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결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예외입니까? 심지어 성직자들은 예외입니까? 각 종교마다 일어나는 비리를 보십시오. 언론이 유독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내뿜고 있지만 다른 종교들 무슨 다른 모습입니까? 왜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 되지 못했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나 되지 못했고 늘 외로울 뿐이고 늘 허전할 뿐이고 늘 허무할 뿐이고 어디서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고 날마다 거짓 가운데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저는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본 것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33년간 술독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아내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뭐 다른 죽을 고생이 아니에요. 밤새 하는 말을 그냥 내가 대꾸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간에 끼어들면 또 새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들어야 돼요. 밤새 들어야 돼요. 제가 술을 끊겠다 약속하고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거짓말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 말을 끝까지 들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다리를 꼬집어가면서 들고 잠꼬대를 하면서도 듣고 그렇게 1년 반을 들었더니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 그게 제 인생의 성공한 날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줘서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뭐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서 이게 성공입니까?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성공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해 주는 것.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이제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하나 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구원이에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거짓된 것을 분노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안 됩니다. 위증 안 됩니다. 성경에 손을 꼽고 위증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스러운 증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처럼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싸운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러면 이 예배 자리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화해하는 예배, 진정으로 하나 되는 예배, 분열된 것을 치유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들의 가정들이, 크리스천들의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 되는 노력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 하나됨을 깨는 게 그들의 전문 분야고 그게 그들의 주 임무고 평생의 과제예요.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교회 리더십을 깨고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을 이갈시키고 어디를 가나 분열의 영으로 작용하고 여러분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 사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지켜져요.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라면 다 목숨을 걸어요. 바둑을 뛰어도 조치우는 목숨 걸고 뛴다고 말합니다. 골프를 쳐도 최경주 선수 목숨을 걸고 뛴다고 말합니다. 골프 친다고 말합니다. 무엇 하나 목숨 안 걸고 되는 일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야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고통을 넘어서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23절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 그 음성 들으면은 십자가까지 갑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부모 실컷 키워준 부모를 마다하고 그 한마디에 저한테 와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런 능력이 있는 고백이에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을 주르륵 흘린대요. 평생도록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속삭여주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들으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그 음성 들으면 견딜만 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했어요. 다른 남자 또 만났습니다. 죽어도 결혼 안 할 거라고 결심했다가 또 만났어요. 똑같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만난 남편이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니까. 차이는 뭡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사람과 고백 못 들은 사람의 차이였어요. 일은 달라진 게 없어요. 힘들기는 다 힘듭니다. 어떤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쉬운 분 있으면 좀 여기 와서 간증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차이일 뿐이에요. 가족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가정과 사랑의 고백이 없는 가정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모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 제자입니까? 큰 건물을 세워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 빼고 다 해요. 사랑하는 일만 빼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놓쳤어요.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아무 사역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됨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목숨 걸고 하나 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궁금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태에서 나를 짓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아브라함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아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창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신비의 근원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땅을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1951년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존재했던 존재들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여기 단 50년, 100년 뒤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지만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땅의 시간을 살지만 이미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듯이 내가 모세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바람에 동시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셨듯이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까닭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 절절히 흘러올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태초부터의 사랑, 태초 이전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세세한 시시콜콜한 솔루션이 여기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세상, 죄악된 세상,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세상,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봐야 합니까? 매일 신문을 봐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이 메가 솔루션, 본질적인 해결책, 영원한 해결책,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해결책, 그건 오늘 보니까 믿음,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메가 솔루션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씨앗, 굿뉴스를 한번 이렇게 펼쳐보았더니 그 복음이라는 씨앗 안에 있는 세 가지 열쇠, 그 메가 솔루션의 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 진정한 소망, 그분과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사랑, 감정과 함께 식었다 뜨거워졌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아니에요. 그건 메가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대정적인 솔루션이에요. 본질적인 해결,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답, 그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그 기도문 가운데 다 우리를 위한 기도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메가 솔루션을 안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영원히 중보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